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3문답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53문, 당신은 성령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로, 나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하여금 참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로 필요할 때 끌어다 쓰는 힘이나 능력 정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신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무지해서는 안 되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이 성령님의 사역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기준이 있어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순복음 계통의 교회, 오순절 신학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오순절 계통의 신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와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똑같은데 이들은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예수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닮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면에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님을 부끄러워하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히든 갓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성령님은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역사하신다라는 뜻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혹은 부끄러워하시는 성령님이다. 물론 뭐 성령님이 부끄러워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말로 성령님의 사역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한다라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삶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진정한 성령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중에 그야말로 세 번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언급할 때 그저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거룩함을 강조해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거룩한 결과를 나타내는 역사입니다. 성령을 의존해서 살면 따라서 삶의 결과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거룩함의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 귀신을 내어 쫓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사역을 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를 볼 수 없다고 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인격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함께 온전한 인격이다,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령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성은 무시되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지성은 내려놓고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것을 제가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이고 또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런 신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관계없이 역사하는 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성에다가 호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에다가 호소할 때 지성 자체가 수납이 되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연계해서 쭉 바로 풀어 설명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성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수 천당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그저 믿습니다. 그냥 그러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으로 이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감정과 의지도 올바르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정보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는 전인격이 기쁨으로 성령의 뜻을 받들어 가는 이런 상태지 우리는 싫은데 성령이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 간증을 하는 분들 중에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셨다 뭐 이런 간증들을 자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매사에 모든 방식이 자기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고 자기는 자고 싶은데 자꾸 깨게 만들고 이런 억지로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식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자신이 이전에 하신 사역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자 예수님의 사역하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낼 것인데 내 것, 즉 성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성령께서는 성자의 사역과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성자의 사역과 모순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모순되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시고 그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셨던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보내신 이, 즉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가 모순됨이 없이 일하셨던 것처럼 성자와 성령님도 상호 모순됨이 없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자의 뜻을 행하는 것은 곧 성령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별합니까? 그것은 기록되어진 말씀, 즉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바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대해서 증거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일과 나타난 현상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희한한 일이고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영감하여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그 성경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이 성경의 뜻에 반하는 것이나 그와 상관없는 별도의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없는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악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흔히 뭐 영서를 쓴다 그래가지고 영서 못 알아먹는 그런 글들을 막 쓰면서 이게 성령께서 쓰신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런 글을 여러 번 받아보기도 했지만 그거 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썼든지 간에 다소간 자신에게 좀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별도의 다른 계시나 다른 예언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하거나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는 잘못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백날과도 잘 읽지 않는 사람이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누구로부터 기도 한번 딱 받아놓으면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딱 올고 매가지고 그 기도 들은 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큰일 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성경 한 구절을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따라왔습니까? 근데 참 한국 교인들은 무지하게도 누가 와가지고 뭐 방언 기도한다, 예언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뭐 신비한 기도를 해놓으면 그 기도가 그 사람을 꽉 얽음해가지고 요지부동 그냥 그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 이상의 그 어떤 권위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쫓지는 않은 채 특별히 자신의 어떤 사업이나 무슨 결혼이나 이런 특별한 일에 관해서 물으러 가고 그래서 기도를 받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다 제거해버리는 이런 무지한 짓을 행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기초가 우리 안에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딱 갖춰지면 복잡한 사안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도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뜻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견고하게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누가 뭐 한마디 하고 누가 뭐 예언기도 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그냥 억눌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현상교인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성결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나 성도에게 이 성교에 대한 소명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시키시는 목적은 그저 개인의 변화, 개인의 삶의 성화, 이것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회 안에서 신자의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 안에 임하시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신자의 이런 삶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선교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전도와 선교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선교사로서 세상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의 모든 삶의 행위가 미셔너리 잡, 미셔너리 선교사의 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선교사의 직업과 관련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꼭 뭐 정말 파송을 받아서 이쪽 저쪽으로 가서 실제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일해야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좀 단편적인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전도는 하는데 삶은 뒤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뭐 1,000명을 했네 2,000명을 했네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 만약 그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를 하기는 했는데 뭐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을 해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빛된 삶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은 실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서신서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가 성화라고 말을 하고 이런 성화의 열매가 전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전도라고 하는 열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도는 인격과 동반될 때 전도와 순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힘들지요? 왜 전도가 효과가 없습니까? 전도가 효과가 없는 이유는 빛된 삶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도 보면 뭐 연예인들 중에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뭐 이수만이나 서세원 같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지금 다 어디 갔는가 하면 다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뭘 보고 도전을 받겠습니까? 너나 그렇게 믿어라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전도가 힘든가 하면 이미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토양을 우리가 이미 짓밟아 놓고 더럽혀 놓았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 다 매사에 기독교인이고 성경에 손을 얹고 뭐 거짓말을 나는 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한다 그러고 다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고 이렇게 살아났는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된 삶이 동반되지 않는 이 전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집사를 임명할 때 반드시 배우자의 추천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혹은 자녀로부터 배우자나 자녀가 추천하지 않는 그런 직분자는 성경적인 근거에 봐도 가정에서 칭찬을 받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직분자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쇼할 수 없잖아요. 다 아는데 우리의 속을 다 아내와 남편이 다 들여다보는데 자식들이 다 아는데 아버지 뭐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해서도 뭐 들어오면 그냥 행실은 뭐 개차반이다 하는 걸 자녀들이 다 알아요. 이런 다섯 가지 이 성령님의 사역의 특성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막 불 받으라 그러면 그냥 막 뒤로 벌렁벌렁 나가 자빠지고 하니까 막 이거 뭐 불이 이만한 모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무지한 짓입니다. 넘어져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서 일어나면 뭐 사람이 완전히 그냥 헷가닥 됩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나가 자빠져서 일어났는데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다. 그런 거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저한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끊으면 되는 거예요. 뭐, 나가 자빠지든 어쨌든 간에. 이제 성령님의 특별 은총적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구원과 상관없는 일반 은총적인 사역이 있고 특별 은총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햇빛과 비와 같은 이런 은총도 사실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의 특별 사역은 이 성령님의 특별 사역의 출발점은 중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생.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낳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두 번 난다라는 그런 뜻인데 좋은 성경,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좋은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해서 뭐 낱말풀이 해놓은 거 말고 그냥 딱 본문만 나와 있는 성경의 각주에 보시면 거듭난다는 말을 뭐라고 각주에 써놨는가 하면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나는 자의 대명사가 누군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에서 이삭이라 말씀드렸죠. 이삭. 이삭은 위로부터 난 자의 대명사입니다. 자의 눈으로서는 출생할 수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 태어난 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태어났던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뱃속으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 그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중생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거듭난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인격적으로 갱신되는 것,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중생은 그런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개과 천선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인은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부터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위로부터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해야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생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중생한 자는 두 가지 은혜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하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생의 결과는 뭐라고요? 회개와 신앙입니다. 저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분이 참으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인가 그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회개와 신앙은 또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행위로서의 회개와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반복되는 회개와 신앙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파에서 오해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는 한 번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심할 때 그때 회개하는 것이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고백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백만 하면 되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 아들의 발을 씻을 때 누구든지 내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뭐 발에 때를 내가 씻어줘야 진정한 내 제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거기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속적인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해도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때요? 얼굴에 땀도 저 때도 묻기도 하고 그 발에도 때도 묻어서 늘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제 몸까지 다 그냥 목욕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지요? 그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목욕한 자는 또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흔히 삶의 방향 전환이라는 뜻에서 변개 혹은 회심, conversion,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라솔파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내려오는 것, 완전히 이쪽으로 갔다가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변개라, 회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돌이킴으로서의 회심, 이 변개는 딱 한 번입니다. 이 회심이 바로 중생의 외적인 증거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고 자신의 몸을 부정한 일에 들여서 불법한 일을 행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종이 되는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변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이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변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해서만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만 시켜놓으면 그 이후의 영생의 삶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셔야 사람들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고 싶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못됩니다. 오늘 그 엄영춘 형제님, 우리 유명숙 자매 남편 엄영춘 형제님이 저한테 학습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묻는 거 아니,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서 믿도록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만 제가 마련해 줄 수 있지 제가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못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회심, 변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에게 명령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개의 특성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제 회개와 신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세 가지 성경 공부할 때 다 이미 설명이 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회개라고 하는 것, 특별히 단회적인 회개는 과거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며 살던 것에 대해서 되돌아 보는 것이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악한 습성들,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주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명예를, 영예를 돌려드리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의 인지적인 측면이라, 그래서 회개의 지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니? 시편 51편 4절의 말씀처럼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뭔지를 알아요. 아이가 처음에는 똥인지 오줌인지 몰라가지고 똥을 싸놓으면 그냥 똥을 그냥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벽에다가도 칠해놓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똥이 정말 뭔지를 아이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하고 싫어하고 냄새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죄로부터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의 감정적인 측면으로서 우리 자신의 죄와 그런 그 죄된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울기도 하는데 시편 기자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했다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회개는 이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측면도 있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회개한 자는 자신의 죄를 겸허하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 있고 죄를 피하기 위한 가진 노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함께 해야 됩니다. 즉 믿음과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슬퍼해야 되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감상적인 슬픔에만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무서운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런 과도한 슬픔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이런 면에서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기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제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죄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이미 성령님께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성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회개와 신앙은 나눠질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라 할 수 있고 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인데 참된 신앙은 이런 정도로 즉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그분의 어떤 성품 정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뜻과 말씀을 모두 다 믿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단회적인 회개는 단회적인 믿음은 그저 한 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신자는 그들의 평생을 통해서 회개를 실행하고 이런 전쟁이 오직 죽을 때야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몰아내는 이런 끊임없는 회개와 믿음, 이런 일들은 죽을 때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에 걸친 참된 회개와 믿음은 점진적인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중생한 신자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화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소원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 인지적인 기능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가르침에 따라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성경을 배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가능한 것입니다. 삶이 복잡한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은 분, 이런 분들한테 딱 오면 딱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삶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딱 드러나지요. 뿐만 아니라 성화는 감정과 정서상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하면 아무 감정이 없는가?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감정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거룩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요, 처녀를 대할 때 마치 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여동생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가 뭐 있겠죠. 보편적으로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자를 바라볼 때 정서상으로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성애, 모성애, 연애감정, 부부애, 동정심 이런 것들도 다 성령님에 의해서 걸러져서 마땅히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외간 남자, 외간 여자, 부정한 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도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감정은 의지의 작용에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나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단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이전 같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살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즉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성이 충동하는 대로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것을 놓으라고 거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가? 마음에는 은혜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참된 회개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부단하게 반복되어지고 이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죄가 뭔지도 알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그 좋지 않은 그런 것에 끌리는 그 나쁜 감정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되어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팍 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팍 가라앉고 조금만 그냥 마음에 이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이거 왜 이러는가 하면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좋은 분들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이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들은 이 삶의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조금의 요동은 있어도 늘 시종일관합니다. 아침에 만나보면 하하 했다가 저녁에 만나보면 그냥 팍 그냥 인상이 그냥 그 이렇게 구겨져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뭐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내적 음성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구원과 관계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님의 사역은 구원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사역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적인 사역, 다시 말해서 특별 은총적인 사역,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 성령님의 특별 은총적인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성령님의 사역과 관계해서 이 구원과 어떤 이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구원의 객관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구원의 주관적인 적용과 실현은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역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원의 객관적인 근거라고 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구원의 주관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애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주의자,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인간의 의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앞세웁니다. 반면에 개혁주의에서는 객관적인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성취되고 여기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았지만 이 구원이 나에게 미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서 이 객관적인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조차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객관적인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것,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 이건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엄밀하게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할,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믿고 회개해야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 안에 원래 가지고 있는 생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함이나 종교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도 인간 스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자율성을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중생했을 때 회개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회개와 중생을 이 성령과 관계에서 이해하게 될 때 인간의 책임을 더 앞세우는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오류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믿음과 회개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전적으로 이 일에 있어서는 나는 수동적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중생케 해놓았다고 하면 내 편에서 회개하고 믿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힘써 우리 편에서 회개하고 믿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서, 저는 바라기는 이 성령의 내적인 음성에 늘 민감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늘 제거해서 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과 또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의 그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관계없는 희한한 일들을 행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권능은 행하면서도 인격적인 삶의 열매는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셔서 지성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의지적인 여러 가지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변화의 영이라는 사실을 살펴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아는 것으로만 미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것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죄로부터 돌이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일들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함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상의 정보와 사람들의 속임수를 쫓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분별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지한 가운데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의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결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이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역사해서 나도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노라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비둘기가 온유와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